VOA 세계뉴스입니다. 유럽의회가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은 인질 석방과 하마스 해체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하마스 해체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과정에서 인질로 억류된 240명 중 아직 풀려나지 못한 약 130명을 즉각적으로 무조건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영구적인 휴전과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재개는 이 같은 조건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회의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 국가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홍해상에서 국제상선 등을 공격하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공습이 후티 반군의 공격 행위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공습이 계속될 것인지 묻는다면 답은 예스,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주부터 홍해의 상선들에 대한 임박한 위협을 들어 예멘 내 후티 반군 지역의 미사일들을 타격하고 있으며 17일에는 자금줄을 끊으려는 목적으로 후티 반군을 특별지정 국제 테러단체로 재지정했습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현지시각 이날 오후 9시경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마셜제도 선적 미국 소유 그리스 운용 유조선인 캠 레인저호에 두 기의 대함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유조선 승무원들이 이 미사일들이 선박 근처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으며 캠 레인저호는 인명과 재산 피해 없이 항행을 계속했다고 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 공격들이 자신들 소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접경 지역에서 상대방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과 파키스탄에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란과 파키스탄 모두 긴장이 더 고조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양국의 모든 안보 문제가 주권과 영토 보전, 설린 관계의 원칙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난 16일 파키스탄 내 반이란 무장단체 자이시 알 아들의 주요 기지 두 곳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으며 파키스탄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18일 이란 내 접경 지역에 공습을 가해 최소 9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란과 파키스탄 간의 충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 정부는 남, 중, 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을 보길 원치 않는다면서 파키스탄에 대한 이란의 공격은 그들의 불안정한 행동의 또 다른 사례이며 이 사안과 관련해 파키스탄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내 석유 기관시설을 타격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카미신 우크라이나 전략산업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지난밤 우리는 그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그것은 어젯밤 정확히 1250km를 날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임명한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러시아 점령지 한 관리는 우크라이나가 밤사이 드론으로 발트해 송유장치를 공격하려다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러시아 전술미사일 공사 산하 라두가 설계국을 방문해 무기 조달 명령 이행 상황과 유도탄 설계, 생산, 현대화의 기술적인 과정 등을 점검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라두가 설계국은 함정과 전략항공기 그리고 공대지 유도미사일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8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프랑스 용병이 참전하고 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앞서 러시아군이 16일 공습을 가했던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소재 해외병력 주둔 건물 내 인원 대부분이 프랑스 용병들이었다는 러시아 국방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어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든 다른 어느 곳에든 용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위한 전투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수중 핵무기 체계 헤일 5-23의 주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새해 들어 처음 북한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국은 안보리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강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으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북한의 영내 위협 성격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3.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한일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신형 수중 무인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한일의 강력한 안보 공조에 다양한 핵 능력 과시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9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미한일의 해상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중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핵무기체계 해일 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 담화에서 우리 군대의 수중핵 대응태세는 보다 완비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한 해상과 해저에서의 대응 행동은 마땅히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이루어진 시점과 결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중 핵무기체계 개발을 담당하는 수중무기체계연구소는 국방과학원 산하에 신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헤일은 핵무인 수중 공격정으로 북한은 지난해 3월 처음 헤일-1을 개발해 발사와 수중 기폭하는 시험을 한 사실을 공개했고 같은 해 4월엔 헤일-2를 시험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헤일은 북한의 전술 핵탄두인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공해상에서 연합해상훈련을 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 등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높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을 포함해 9개 함정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그동안 알려진 해일의 잠항시간과 북한의 항법 유도기술, 항모전단 위치 탐지기술 수준으로 미뤄 해당 무기체계가 미 항모전단을 공격하긴 어렵다며 북한의 주장은 다분히 미한일 연합훈련에 대응한 과장 섞인 선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이런 화산이라는 핵무기를 탑재한 이제 수중 드론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미국 항모전단을 공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오늘 주장은 칼빈슨 항공모함이 한반도에서 연합훈련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의 선전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은 해일 계열의 수중 핵 드론이 적의 항구나 함정이 모여있는 곳으로 은밀하게 침투해 수중 폭발을 통해 해일을 일으켜 공격하는 무기체계라며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2년간 50여 차례 최종 단계 시험을 거쳐 작전 배치가 결정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해일-1과 해일-2 시험 때와 달리 이번엔 사진은 물론 항로, 잠항시간 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일-5형이 해일-1형이나 2형보다 잠항거리 등 성능이 개량된 무기체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일-1은 직경 80cm에서 90cm 크기로 최대 순항거리는 1000km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부산과 제주 등 한국 측 모든 해군기지와 항만이 타격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해일-2형은 최대 순항거리가 1500km에서 2000km 수준으로 일본 오키나와 등지의 주일미군 기지나 항만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해일 계열 수중 유도무기 개발에 나선 것은 기술적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 때문에 충분한 수량을 양산하고 전력화하기 어려운 신형 잠수함과 달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산과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입니다.
원래 이 수중 핵무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핵추진 잠수함, 그 다음에 이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탑재의 SLBM이 핵심일 겁니다. 근데 북한은 현재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아직은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핵을 탑재하는 수중 무기 체계로서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에서 의미 있는 공격이 가능한 것은 페일과 같은 무인 체계밖에 아직은 없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장에 과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은밀한 접근을 통한 수중 핵폭발 방식이라는 점에서 위협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용수 한국국방대 명예교수는 헤일 2형에서 곧바로 5-23형으로 명칭이 복잡해진 것은 무기체계 코드명을 임무와 표적에 따라 붙이는 관련을 미루어 새로운 헤일 무기체계의 임무가 보다 세분화되고 실전 배치에 가까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서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2024년 주력해야 할 군사과업으로 핵무력 증강과 해군 전력 향상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이번 시험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일정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미한일의 대북 안보 공조에 자신들의 핵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전 중이니까 한미일의 해군 훈련은 자기들에 대한 공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미가 대규모 재래식 훈련을 하면 혹은 뭐 전략무기 전진 배치시키면 북한이 핵 능력으로 대응하는 개념이거든요. 전술 핵무기 발사한다든지 아니면 ICBM 발사한다든지 이런 형태죠.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해일 계열 무기체계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에 탑재되는 화산 30일 핵탄두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충곤 박사는 과거 북한이 6차례 핵실험에서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그리고 수소탄 등 각기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시험한 전례를 보면 7차 핵실험에선 화산 30일에 대한 실제 성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산 31은 실험을 안 했어요. 소형으로 갈수록 설계가 극한 설계가 되고 거기 들어가는 핵물질도 소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폭발시켜서 운영을 하려면은 핵실험을 해야 돼요.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한미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하고 있었다며 해일의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으며 관련 평가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새해 들어 처음 북한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국은 안보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안보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8일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열린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비공개 논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4일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 에콰도르, 프랑스, 몰타, 영국의 요청으로 소집됐습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무책임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안보리 이사국들과 함께 새해에는 안보리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대해 무책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한국, 슬로베니아와 알제리, 시에라리온, 가이아나가 새롭게 2년 임기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대사는 회의 뒤 기자들에게 북한의 수사와 행동을 종합하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사국 모두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iscussed this matter in depth and combining their rhetoric and actions, it is getting more and more serious.
이어 그리고 우리는 안보리의 침묵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방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더 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황 대사는 그들의 수사와 행동, 핵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나타낸다며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this is a big change. It is that this represents a significant shift in their rhetoric and
역시 이번 회의 소집을 요청한 비상임 이사국 몰타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지난 2년간 위험한 추세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탄두부를 장착한 고체 연료 기반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경종을 울리는 진전임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몰타는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모든 이사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1718호 제재 체제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이 사용된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안보리의 권위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몰타는 안보리가 침묵을 깨고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몰타는 안보리가 단결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지속적인 결의 위반과 도발을 규탄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침묵과 무대응은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고 전 세계 잠재적 확산국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대사는 비공개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 리비에르 대사는 북한이 정기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과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미사일 발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가장 큰 위협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핵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러 군사협력도 비판했습니다. 드 리비에르 대사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위반하면서 북한과 거래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군사물자를 구입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정말 나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올해 들어 북한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대북 추가 제재의 부정적인 입장인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강화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인해 앞으로 10년간 북한의 영내 위협 성격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고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전망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라나이바디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국장이 18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급격하게 밀착한 북러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at we're seeing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an unprecedented level of cooperation in the military sphere. And I say unprecedented.
바디 국장은 18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 전례없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는 이 같은 협력의 결과로 향후 10년 동안 영내 위협으로의 북한의 성격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디 국장은 지난해 한국과 확장 억제 관련 대화를 나눌 때 지금과 같은 수준의 북러 협력이 전제되진 않았고 북한 자체의 군사 진전을 근거로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so we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not just what we're seeing North Korea provide to Russia to assist in its war in Ukraine, primarily in the form of missile systems used to
바디 국장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제공하는 것, 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미사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에도 긴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디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포탄 등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첨단 기술 등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의 전략소통조정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런 지원의 대가로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또는 원자재, 기타 첨단 기술 등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 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디 국장은 이날 CSIS 대담에서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선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South Korea on how we can make our combined extended deterrence posture as credible as possible in the face of Nepal.
미 국장은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우리의 연합 확장 억제 태세를 최대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존하는 미국의 핵 무산 체계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 등 위협들을 억제하기에 여전히 충분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중진 상원의원들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부과와 집행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협력을 강화하는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무엇을 주고받는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mean, they're both countries in need of friends, right? And it makes sense. For their particular needs for North Korea.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루비오 의원은 18일 VOA 기자 만나 관련 질문에 두 나라 모두 친구가 필요한 나라라며 양측한 협력은 서로 특별히 필요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무기 구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며 유리한 조건으로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이고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일에 필요한 무기를 신속하게 생산할 자체 역량이 없는 러시아로선 북한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 공급원이라며 계속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 대가로 받는 지원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Well, specifically, obviously, is you know assistance. I mean, it gives them access to markets they don't have access to now.
루비오 의원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지원에 대해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의 에너지 등 지금은 접근하지 못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며 북한 정권이 고립감을 덜 느낄수록 도발적인 행동과 관련해선 더 모험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존 코닌 상원 의원은 특히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I'm very concerned about Kim Jong-un's aggressive action.
한국에 대한 김정은의 공세에 매우 우려하고 있고 이런 행동은 평화를 위협한다며 김정은은 점점 더 무모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우려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주석과 같은 행위자들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들을 억제해야 한다며 다만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힘의 우위를 통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철저히 집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해거티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찌된 일인지 모든 것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북한을 낳았던 2016년의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과거 부과했던 경제 제재로 돌아가 이런 제재를 공격적으로 부과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mehow everything has reverted back to the way things were in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제공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하고 있지만 추가 제재 등 구체적인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거듭 무산되고 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또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했습니다.
China seems to support everything that is destabilizing.
해거티 의원은 중국이 북러 군사협력에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 중국은 지금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지지하는 것 같고 북한도 불안정을 야기하는 영향력 중 하나라며 중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2017년 택한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있는 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중국이 과거 동참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세계 유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2017년 북한과 관련해서 했던 그런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며 그러나 그들은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히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어 9일에도 러시아군이 1월 6일 또다시 우크라이나로 북한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지난 1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기 위한 북한 탄도미사일의 이전과 실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암호화폐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and Russia have both aggressively used cryptocurrency. As one of the ways.
워런 의원은 18일 VOA 기자 만나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암호화폐를 공격적으로 사용해왔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다른 금융 시스템과 동일한 자금 세탁 방지 규칙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 외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오 도거티 영국 외무부 유럽 담당 차관이 영국은 북한의 수출과 러시아의 북한제 탄도미사일 조달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을 사용하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거티 차관은 18일 북러 협력을 막기 위한 영국 정부의 조치를 묻는 데이빗 레미 하원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도거티 차관은 이어 이 같은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로 국제무대에서 푸틴의 절박함과 고립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도거티 차관은 지난 1월 12일 영국이 다른 나라 외무장관들과 함께 모든 유엔 회원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강력한 제재 대상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지원한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등 48개 나라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 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민간 상선과 미군 함정 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을 국제 테러단체로 재지정하면서 후티 반군의 북한제 미사일 사용 전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유엔이 북한 미사일 유입 사례를 폭로한 적이 있고 최근에도 후티 반군의 미사일 파편에서 한글 표기가 발견돼 추가 증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운항하는 상선과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후티 반군의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폭격을 가하고 지난 2021년 2월 이후 약 3년 만에 후티 반군을 테러단체로 재지정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에 관심이 쏠리는 건 과거 후티 반군이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하거나 확보한 정황이 수차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후티 반군의 미사일 발사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북한제 미사일의 사용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근 BOA는 외교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사진에서 후티반군의 순항미사일 파편에 적힌 한글 표기를 발견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31일 후티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했다 요격된 이 미사일의 엔진 덮개에서 손으로 적은 듯한 1025 나라는 글씨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예멘에서 약 1500km 떨어진 요르단 남부 마안 지역에서 요르단 공군에 의해 요격된 이 순항미사일에는 과거 북한의 기술 지원으로 이란이 개발한 터보 제트 엔진 톨루 10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의 덮개에서 한글이 식별되면서 북한이 이란에 제공한 엔진이 후티반군 측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과 후티반군의 미사일 협력 정황은 예멘에 대한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2140 예멘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예멘 전문가 패널은 2017년 보고서에서 북한제 화성 5호 미사일의 복제본인 스커드 B 미사일 최소 90기가 예멘에 공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듬해인 2018년엔 후티반군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잔여물을 수거해 북한의 화성 6형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전문가 패널은 예멘 후티반군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15년에는 후티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군사기지로 발사한 20여 발의 미사일도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데 이어 러시아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중동에서 북한제 무기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10월 유엔 총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 책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주장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What cannot be overlooked is that some Western countries are resorting to similar campaign against DPRK.
특히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한 BOA를 겨냥해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린더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는 북한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사회 연결망 서비스 X를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돌보는 대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난해 8월 17일 열린 안보리 북한 인권공개 회의에서도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이 인권 탄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이자 안보리에 관심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한일 간 분열을 꾀하고 미한일 3국 협력을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 없이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17일 B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일본 총리에게 지진 피해 위로 전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김정은은 분명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안보 협력 강화를 되돌리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미한일 정상이 미사일 조기 경보 정보 공유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분열을 꾀하고 나아가 미한일 3국 간 공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이례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각하로 호칭하며 최근 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로 전문에서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일본 총리에게 전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면서 자연재해를 이용해 일본과 새로운 채널을 여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김정은에게 유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한국 윤석열 행정부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고 기시다 총리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과의 외교를 재개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김정은은 이번 위문 전문을 통해 일본과 한국을 분열시키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일본에 대한 북한의 호전적인 군사적 행동을 고려할 때 이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일본 내 여론, 특히 납북자 문제에 관한 여론을 이용한 경험이 상당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현 기시다 정부의 정치적 약점과 대화 재개를 열망하는 도쿄의 열망을 알고 있는 김정은의 동정 표명은 여론을 이용하고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고안된 계산된 제스처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 12일 CSIS가 올해 북한과 일본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처럼 미한의 3국 관계 개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모두 일본과 한국 관계가 삐걱거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일본과의 접촉이 미한의 3국 협력을 늦출 수 있고 특히 한국 보수 정권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김정은은 거기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nd he, like she, is not very happy with this improvement in trilateral relations, you know, among the U.S., Japan, and Korea. I think both Kim and Putin.
이날 대담에 나선 글로벌 자문회사인 테네오사의 제임스 브레디 박사는 기시다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기시다 총리에게는 정상회담 개최 자체가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Getting to the point of having a summit would be an achievement for Kishida. You know, it's been what 20 more than 20 years now since the previous summit.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몰린 기시다 총리로서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만으로도 유권자와 당내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레디 박사는 그러나 북일 양국 관계 개선은 지난해 8월 미한일 3국 정상 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앉을 수는 있지만 미한일 3국 공조 등을 고려할 경우 일본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5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양국 관계자들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비밀리에 회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에서 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 방북 후 5명이 귀환했고 12명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일본으로서는 납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진전을 이루는 것이 기시다 총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 문제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과 대화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긍정적인 발전이며 기시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호전적인 도발을 멈추지 않는 이상 양국 간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계기로 미한일 3국 협력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할 수도 있지만 잘 될 것 같지 않다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 북한의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유화적 제스처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면서 올해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ut however they interpret them, it's still a hyper-militarized economy with a dictatorship on top, a horrible human rights record, and a very threatening military posture near the DMZ.
이어 북한은 여전히 독재 정권 국가이고 끔찍한 인권 기록이 있으며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매우 위협적인 군사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고도로 군사화된 국가라며 핵무기 프로그램도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북한과 일본 양국 간 관계 개선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올해 일본과 북한 양국 간 관계 개선 가능성과 관련해선 외교에서는 무슨 일이든 가능하지만 도쿄는 평양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초보자가 아니며 북한의 아첨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최근 김정은의 일본 지진에 대한 위문에도 눈에 띌 만한 양국 간 관계 개선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은 자국의 능력과 미국과의 동맹,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이 작년 6월에서 8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류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유류가 밀반입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만 북한에 넘겼다고 보고했습니다. 비연료 제품을 정제유로 표시하면서 유류 공급을 끊겠다는 안보리의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1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지난해 6월에서 8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갱신된 작년 6월의 정제유 공급량은 18,983배럴, 약 2,278.9톤으로 표시됐고 7월과 8월엔 각각 12,009배럴과 8,179배럴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132,960배럴로 유엔의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의 26.6%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월에서 7월까지 러시아 정제유 공급분 7만 9,906배럴을 더하면 작년 8월까지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는 21만 2,866배럴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간 허용치의 42.6% 수준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30일까지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제출한 작년 6월에서 8월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이미 작년 9월에 보고돼야 했었다는 의미입니다. 또 안보리 규정대로라면 이미 작년 11월 공급량에 대한 보고가 끝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하는 유일한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는 매번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늑장 보고가 문제인 듯 보이지만 더 큰 결함은 중국의 정제유 공급량 보고가 허점투성이란 점입니다. 앞서 BOA는 중국이 안보리에 보고한 대북 정제유 공급량과 중국 해관청서 자료를 비교해 중국이 매월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과 윤활유, 석유 젤리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의 단순 합산치를 톤 단위로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석유 역청과 바셀린 등을 합친 수치가 안보리의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된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보고한 정제유 공급량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스팔트와 비연료성 제품인 윤활유와 윤활유용 기유 등이 정제유로 보고되면서 연료성 유류 공급을 끊어 북한을 압박하고자 했던 안보리의 취지가 무색해진 것입니다. 중국이 작년 6월에서 8월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한 수치를 BOA가 확인한 결과 중국은 이번에도 비연료 유류 제품의 합산치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6월 석유역청 1585.59톤과 석유역청 잔재물 296.28톤, 윤활유 224.64톤, 윤활유용 기후 140.76톤, 윤활제 30.42톤, 기타 석유젤리 1.2톤 등 총 2278.9톤에 달하는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2278.9톤은 중국이 6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라며 보고한 수치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해관총서에 실린 지난해 7월과 8월의 북중 무역 세부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유류 관련 제품은 석유 역청과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뿐이었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비연료 제품만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해서 연료성 유류가 유입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유엔에 보고되는 유류 공급량에는 애초에 밀수 등 불법적인 방식의 대북 유류 반입량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 25척의 북한 선적 선박이 북한 남포와 다른 지역의 유류시설에 총 46차례에 걸쳐 정제유를 운송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각 유조선이 중량의 90%에 해당하는 유류를 운반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북한이 작년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78만 1,497배럴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제한한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을 이미 첫 4개월 만에 훌쩍 뛰어넘은 것입니다. BOE는 중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가 새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선박 11척 중에는 과거 목적지를 북한으로 기재하고도 한국 부산항을 무사히 통과한 유조선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 문제를 일으켰던 선박들이 일제히 제재 위반의 주범이 됐는데 당시 한국 당국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특히 주목한 유조선 뉴콘크호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서 비어있는 뉴콘크호가 2019년 신원 미상의 새 주인에게 넘어가기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선박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엔 오히려 한국의 제재 대상이 된 것입니다. 4,702톤급 유조선인 뉴콘크호는 지난 2019년 2월과 3월 한국 부산항에 기항하면서 이름을 우봉호에서 지금의 뉴콘크호로 바꾼 뒤 같은 해 3월 22일 부산을 떠났습니다. 새 주인을 만나 등록 정보를 변경한 뒤 한국을 떠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후 뉴콘크호는 매년 두 차례 발행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수십 차례 이름을 올릴 정도로 제재 위반의 상징적 존재로 부각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에 가담하거나 직접 유류를 싣고 북한 남포에 입항하는 모습이 적발됐으며 다른 선박의 이름과 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위장 운항을 한 정황도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7일 해상 환적과 대북 유류 반입, 밀수출 등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을 전격 제재하면서 뉴콘크호를 포함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2019년 동일 선박에 대한 수상한 관리 체계와 매우 대조적입니다. 앞서 비어있는 뉴콘크호가 2019년 2월 4일 한국 부산항에 입항할 당시 한국 항만당국의 다음 목적지, 즉 차항지를 북한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뉴콘크호는 약 50일 뒤인 3월 22일 부산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북한을 차항지로 기재해 출항 허가를 받았는데 이때까지 한국 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을 향하는 선박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뉴콘크호가 대북 제재 위반 핵심 선박이 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해양수산부는 BOE가 이런 내용을 지적하자 뉴콘크호의 출항정보 페이지에 표기돼 있던 차항지를 북한에서 중국 닝더로 급히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스템상의 오류로 입항 때 기록된 차항지 정보가 출항정보에까지 남게 돼 이를 고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선박의 차항지가 입항 시 북한이었던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로 부산을 떠난 직후엔 북한의 통제 아래 놓였던 상황과 모순돼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뉴콘코호를 면밀히 조사했다면 그 뒤로 쭉 이어질 이 선박의 제재 행보는 물론 5년 뒤 독자 제재 대상이 되는 것까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운업계 전문가인 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도 당시 BOE에 한국 당국이 북한행 선박을 보통 선박처럼 취급한 건 업계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입항 신고서에 여러 가지를 적게 되어 있지만 북한이라고 창기를 딱 집어가지고 기입했다는 것은 사전에 본선에서 이 배가 북한으로 552진하든지 다른 목적으로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해수부를 통해 대공부서에서 관심과 조사가 있어야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뉴콘크호를 비롯해 한국 소유였던 만 톤급 이하 중고 선박 여러 척이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사례가 여러 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척의 중고 선박을 매입했는데 그중 7척이 과거 한국 깃발을 달았거나 한국 회사 소유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한국 인천항을 떠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서 발견됐던 한국의 리홍호는 북한 자성무역회사의 도명호로 탈바꿈했습니다. 같은 해 북한으로 벤츠 차량 등을 옮기며 제재를 위반했던 지유한호는 불법 행위 포착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깃발을 달았던 써니 시더호였고 2020년 10월부터 북한 선적을 갖게 된 수령산호도 같은 해 7월 16일까지 한국의 한 해운회사가 선주였습니다. 또 한국인이 운영주로 있던 안하이 6호는 2022년 5월 부산항을 떠난 뒤 약 4개월 만에 북한 선적에 락원 1호가 돼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현재 북한 소유가 된 유조선 오션 스카이호와 신평 5호가 매각 직전까지 한국 깃발을 단 한국 선박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중순 이후 한국 중고 선박이 북한에 매각되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앞서 VOA는 2023년 한 해 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에 등록한 중고 선박이 33척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들 모두 직전까지는 중국 깃발을 달았습니다. 한국 선적이거나 한국 회사 소유인 선박이 단 한 척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처럼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2022년 12월 한국 외항선사 보안 담당자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고 선박 판매 시 유의사항과 결의 위반 연루 시 선박 억류 등 피해 가능성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자들을 겨냥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이번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15번째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낮 사이에 함경북도와 평안남도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평안북도에 눈이 내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3.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은 흐리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4도, 안주는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3도, 남포 흐리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4도, 신우주 흐리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3도, 강계 구름 많이 끼고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흐리고 최저 0도, 최고 5도, 개성 흐리고 최저 0도, 최고 5도입니다. 사리원 역시 흐리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4도.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함흥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5도, 최고는 1도. 장진 흐리고 한때 눈 날이고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8도. 해산 오전에 구름 끼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7도, 최고 영하 4도입니다. 원산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2도. 장진 흐리고 최저 영하 8도, 최고는 3도.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1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바다는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18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프랑스 용병이 참전하고 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앞서 러시아군이 16일 공습을 가했던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소재 해외병력 주둔 건물 내 인원 대부분이 프랑스 용병들이었다는 러시아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어떤 다른 나라들과 달리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든 다른 어느 곳에든 용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위한 전투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국제법을 완벽히 준수하며 군사물자와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16일의 공습으로 건물이 파괴되면서 프랑스 용병을 포함 60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프랑스 외교부의 성명이 있은 뒤 자국 주재 프랑스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하원의장은 프랑스 법상 용병은 금지되어 있다면서 이 용병들이 우크라이나의 편에서 싸워온 것을 알고 있었는지 프랑스 의회에 공식 문의하는 방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벨라루스는 영내 전략적 억제 차원에서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벨라루스 국방부가 19일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새 군사 교리에서 자국 내 핵무기 배치는 전략적 억제를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벨라루스 내에서 시작된 러시아 전술 핵무기 배치가 9월에서 10월 사이 완료됐으며 가동 가능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군사교리는 핵 관련 교리 이외에도 집단안보조약기구 차원에서 벨라루스의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벨라루스군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의 공격적 언행이 중단된다면 벨라루스 정부는 이들과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옛 소련방 국가들의 군사안보협력체로 지난해 11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영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 당시 벨라루스 영토를 발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기적 안전보장 문제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립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미국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은 영내 국가들이 안전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 지금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팔레스타인 국가의 수립 없이는 지속적 안전보장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없이는 가자지구 재건과 통치체계 확립, 가자지구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는 단기적 도전과제 역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이국가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요압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날 전화회담에서 영내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두 장관이 통화해서 이스라엘군의 저강도 작전으로의 전환과 가자지구의 민간인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배분 문제, 최근 불안정해지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가자지구 남부 주요 도시 칸 유니스로 진격한 이스라엘군은 지역 최대 병원인 나세르 병원 인근에서 하마스를 겨냥한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와 관련해 하마스 대원들이 이 병원 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은 인질 석방과 하마스의 해체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 결의안에서 하마스 해체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과정에서 인질로 억류된 240명의 인질 중 아직 풀려나지 못한 약 130명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홍해상에서 국제상선 등을 공격하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계속할 것이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의 공습이 후티 반군의 공격 행위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공습이 계속될 것인지를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